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서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곱 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중에 오늘 처음으로 만남이 지금 방금 읽으신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뭐 야곱의 사닥다리 이런 말도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본 것이지 그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사닥다리 이렇게 불러야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28장 초반부에 있는 에서의 이야기를 보셨죠. 그 이야기는 에서에게 일어난 변화의 이야기는 오늘 야곱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연인 에서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볼 때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짐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저자의 어떤 기술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고 또 밧다나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네로 이제 가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죠. 또 자기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은 그거를 에서가 본즉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과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도 야곱은 12절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고 그다음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신앙은 아니죠.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목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두 쌍둥이 형제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죠.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의 몫이 있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의 몫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국면이 열리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성경을 아주 관통하는 아주 크고도 깊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중요하고 큰 주제가 다행히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심정 속에 있었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고 또 그 낯선 곳에서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그런 꿈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꿈에서 깬 후에 그 현실에서 어떻게 야곱이 반응했는가 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 아주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흐름 따라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500마일, 그러니까 800km가 넘는 긴 여행의 길을 떠나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절망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절망했을까요? 자신이 뭐 굉장히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원했던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들인 거,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또 어머니와 같이 또 협동해서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낸 것, 그리고 또 무서운 형한테 이제 뭐 죽을까 봐 겁이 나고 위축되어서 그 내면의 상태는 말도 없이 불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떠나는 이제 도망자로서 떠나는 그 긴 험난한 그 여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합쳐졌겠죠.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그를 매우 절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그때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망되는 순간이었지 또 야곱의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럼 더더욱이 그 절망은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이방 형수들 때문에 늘 불쾌했죠. 그러면 또 형은 항상 포악하고 거칠고 그리고 또 부모는 어땠습니까? 편애하는 가정에 있었죠. 아버지는 큰아들 편, 어머니는 작은아들 편 이렇게 편애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 대한 그런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또 낮은 자존감이 내면에 도사리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맨날 왜 이래 이런 거, 우리는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밖에 못하고 하는 그런 푸념 섞인 집안에 대한 열등감 그런 거 있죠. 그런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난 잘 돼야지, 난 우리 집안 식구들이랑은 다르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아마 이런 어떤 집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은 그런 집념을 아예 기질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쟁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난 인생을 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 아주 집요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집안에다가 이렇게 저지러 놓은 행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도망가면서 집을 떠나면서 메소포타미아 쪽의 그 하란 땅 그쪽 외삼촌네를 향해서 떠나면서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착잡하고 절망이 있고 좀 수치스럽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중요한 세 가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집안에서 쭉 경배해오던 경배를 받아오시던 그런 하나님, 집안을 언약의 집안을 떠나가 언약을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뭐 자신에게 해석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있고 그리고 가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정을 떠난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역류시키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성서적인 배경을 볼 때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여행의 경로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던 그 길을 바로 역행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 외적 요인들은 야곱의 심정을 자책과 절망 속에 더욱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책이 없다면 절망을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절망은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책으로 말미암아 가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모든 상황이 이렇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자책은 자신의 정신을 위축시킬 뿐만이 아니라 큰 낙심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나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야곱은 지금 여행길을 가던 중에 해가 졌고 그때 루스라는 곳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한 복판입니다. 여기가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막 활개치며 돌아다닌다고 했죠. 성경을 보면은 뭐 곰도 많고 사자도 있고 그죠? 아마 들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낯선 곳에 자기 혼자 있는 것입니다. 은신처도 없고 잠자리를 이제 찾고 있던 중에 아마도 자기가 뵐 만한 이제 돌 덩어리 하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집어다가 야 이거 내 그냥 오늘 잠자리에 동반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선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누우면서 아 오래 걸었더니 피곤하구나 여기서 내가 잠이나 한숨 푹 자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그거는 그 거칠게 그 들판이고 뭐 강이고 뛰어다니던 그 애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겠죠. 집에만 있었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생전 이런 노숙이라는 게 처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을 내가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근심에 잠 못 들고 뒤척뒤척 하던 사이에 비몽사몽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사닥다리였죠.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되면은 하늘에 닿은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사닥다리가 높아야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말하는 그런 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옛날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탑은 하늘에 닿을 수 없었죠. 인간의 교만 속에서는 닿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만들지 않은 사닥다리가 하늘이라는 실체,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영혼이 감지할 수 있는 하늘이라는 실체, 거기에 사닥다리가 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진술이냐 하면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것은 인간이 타락한 현실, 바로 즉 하늘로부터 우리가 소외되고 한계 있는 땅 위에 육의 세계로만 떨어진 이 상태가 다시 하늘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죠. 이 천지가 하나로 통일되게 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통일됐습니까? 야곱의 꿈 속에서 일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땅과 하늘이 만났다. 이것은 이 야곱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톰 라이트라든지 또 여러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다, 하늘이 땅에 키스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손희영 목사님도 이중수 목사님도 그런 표현 많이 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가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것이 자 이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요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서를 열고 있는 그 1장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삼으실 제자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본 것을 예수님 그 사역 속에,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죠. 이런 말씀과 통할 때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구원의 사역의 이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제 서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한 사건 한 사건 볼 때마다 그 사건들은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예표가 바로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어떤 학자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게 층계로 번역돼야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닥다리는 오르락 내리락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층계라면은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오고 할 수 있죠. 이 층계라고, 그리고 또 이 원어 자체가 층계라는 말로 번역돼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한다,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의 그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다시 내려보내십니다. 야곱의 그 절망적이고 자책하는 그 현실이 그냥 너만의 현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돌보는 현실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그것은 야곱이 간청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잘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죠. 그냥 꿈을 꾸었는데 무언가 주도적으로 그 꿈 속에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었죠.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이끄셔서 그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때문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할까? 라고 되물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서 신자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못하면은 10년, 20년을 이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으로만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여태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이 어떤 뭐 잘했으니까 내가 함께 해주고 못했으니까 그냥 자책하게 하고 그런 전혀 그런 그 태도는 의도는 전혀 아니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바로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내용의 그 말씀을 주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두 가지는 당장 들을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야곱의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종족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결혼했습니까?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와이프감이 있습니까? 약혼도 안 된 상태이고 한데 지금 결혼도 안 한 사람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떠나고 있는데 이 땅 전부 다 내가 너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너의 많은 후손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혜택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이제 바딴 아람 땅에 그 가면은 신부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 이삭이 너는 가서 신부감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신부를 통해 이제 사실 신부가 아니라 신부들이죠. 네 명이나 생기니까. 신부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계승해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은 야곱의 영적인 후손들이 정말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야곱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혜택을 얻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자, 연결이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축복을 얻게 하시겠다 할 때 아, 그 다른 민족 속에 우리가 이방인 출신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들 속에 속해진 바로 구원의 혜택을 입는 바로 그런 자들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꿈속에서 야곱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야곱이 바딴 아람으로 가서 배우자를 찾는 것은 그냥 그건 외적인 어떤 외형적인 이유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신부감을 찾고 그리고 신부감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는 신성한 소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낳는 그러한 정도를 떠나서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하는 바로 그런 영적 책임감을 영적 신성한 소명감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성한 소명으로 승화되어서 그 축복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야곱에게 바로 현재에 바로 적용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고 실현한 바로 굉장히 중요한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실감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주와 땅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제 완성될 그 시기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끝내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입성시키시는 그런 구원주이신 하나님. 그런 크신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그런 크신 하나님이 일개 우리 같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은 너무나 크고도 중대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 또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와 또는 어떤 직장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지만 실패할 경우가 적지 않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뭐 말씀을 들어보자면 저 자신을 봐도 뭐 이것은 너무나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다, 망쳤다, 그 자책이 되는 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일을 시작하기에는 이번엔 혹시나 잘 될까? 그런데 조금 지나 보면 역시나 하고 이제 참 실망하게 되죠. 그때마다 제가 만약에 심한 자책과 그리고 비관과 또 절망으로 계속 나갔다면 아마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지금 속뿐만이 아니라 겉도 시커멓게 탔을 것입니다. 시커멓게 된 저의 모습 상상이 되세요? 상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모습이죠. 그만큼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축복은 실망해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축복은 우리가 실망해도 우리가 쓰러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뭐가 그렇게 죽고 살 일이야?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뭐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만 쓰면 지금은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또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내적으로 타격을 받고 외적으로 타격을 받아도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 일상을 보세요. 우리가 일단 작은 일에서부터 자 하나님 이것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하고 또 잘되게 해주셔서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사이클의 삶, 그거 좋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이클의 삶, 내가 구했으니까 얻었다라는 그런 사이클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빠져서 자기 필요를 간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만큼은 조바심 있고 어떤 뭐 좀 내가 좀 이렇게 정말 절실하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내가 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새로운 현실, 바뀔 현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각이 분명해지면 인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새롭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땅을 쳤을 것입니다. 너무 감탄스러워서. 이제까지 야곱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과 직결되어서 하나를 이룬 하늘을 보게 된 것이고, 그 하늘을 보게 되니까 다시 자기 자신의 땅의 삶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그래서 하늘과 땅의 삶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 삶과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삶이 야곱에게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이거 다 꿈이었구나, 틀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차원의 삶이 야곱의 현실, 바로 그 루스라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이 꿈에 대한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지적했습니다. 비범한 깨달음이죠. 지금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 꿈이 알려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꿈은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꿈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 무시하시고 삽니까? 앞으로는 꿈을 무시하시지 마세요. 야곱은 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얻은 메시지를 따라서 이 은혜를 감사와 기쁨,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국면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내가 이것을 내면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는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내 현실에다 지금 새겨야 되겠다,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자기가 배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아, 지금 이곳은 내가 경험한 이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정말 고결하게 체험하게 된 바로 그 구별되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라는 그런 거룩함으로 구별하고 싶은 의도에서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의의 표시로서 지금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차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 그 시간의 때만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뚜렷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를 자신이 좌지우지 안 해도 전혀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시작했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 갔다면 그럼 그 종료의 때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꼭 테스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테스트하십니다. 어렵게 테스트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설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과 확신이 서게 됩니다. 야곱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메시지를 보면서 20년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그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베델에서의 지금 오늘 이 베델에서의 체험 이후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라반의 집에서 20년 일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그때 3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 때를 지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단 아람의 라반 집에서의 20년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지긋지긋하고 정말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보시게 될 것이죠. 그냥 야곱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고향을 떠나 사는 삶이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이 뭐 맘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나 야곱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런 뭐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우리 아버님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별히 공동체 중심의 사회, 또 가족 중심이라는 그 사회가 이제 잘 이렇게 이어져서 지역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꼭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제대로 살 것 같은 그런 그 귀향 본능을 가지고 살았었죠. 늘 고향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정말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뭐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당시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외삼촌 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다 풍족하게 보상받을 때까지, 또 숨겨진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오히려 거기서 버티는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죠. 야곱은 이제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을 보는 관점만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과 땅을 함께 볼 줄 아는 관점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그 지역 이름을 베델,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기를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게인스빌이 또 다른 하나의 하늘의 문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행위가 드러나죠. 예배와 서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야곱은 서원합니다. 20절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이고 입히셔서 살리시고 또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지금 의심해서 서원한 것일까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죠. 그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인생에 대한 뚜렷한 안목이 생겼는데 지금 나를 지키시고 뭐 살리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연연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심정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우리가 쉽게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심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강하게 나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먹이고 입혀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외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10분의 1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크니까 내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베델에서의 경험은 먼 훗날 다시 재현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그냥 막 그 큰 죄악으로 빠져들죠. 그 다른 민족을 막 대량 학살하는 바로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돌아가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의 야곱이다라고 할 만큼 베델은 야곱에게 인생의 위대한 장을 열어준 장소입니다. 자, 이것을 좀 적용하고 설교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베델에서의 체험과 같은 체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체험이, 베델의 체험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의 영적 체험은 인간의 깊은 절망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 영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다. 뭐 상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상태로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있다면 베델에서의 체험?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정말 앞이 안 보여서 절망인 것이죠. 그래야 절망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절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땅만 바라보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늘과 땅이 함께 입맞추는 역사가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빛 속에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을 말씀드려볼까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죠.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의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지? 듣기는 좋은 말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응답이 없는 삶에 아직도 갇혀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절망하십시오. 이 말은 설교 시간에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고 사소한 것에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됩니다. 대범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절망하는 것을 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마시켜버리려고 내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인생의 한계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그런 순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절망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부딪히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을까? 다 많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의 외적인 그리고 내면의 그런 폐허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꽃은 나를 숨기고 또 가리고 위장하는 그런 속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속에서 절망할 때 우리는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꽃 이렇게 보시죠? 혹시 못 보셔도 기억하시죠? 연꽃이 피어나는 그 연못을 보면 그 물에 이끼들이 짙게 끼어 있고 그리고 그 진흙이 그냥 뭐 굉장히 혼탁하게 퍼져 있죠. 그러나 그 퍼진 연못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결코 그 지저분해 보이는 이끼나 그런 진흙으로 이렇게 더럽힌 채로 피지 않습니다. 연꽃은 그 자체로서 구정물 같은 곳에서도 깨끗하고 단아하게 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내셨고 오늘 그러한 야곱과 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렇게 나아가자고 약속하시고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의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킵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의 세계로 바꾸어주는 신비의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을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깊은 절망 속에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지구한 축복을 향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